이 특세 제목 한번 제목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 제목이 뭐죠? 기도로 삶을 기경하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삶을 기경하자. 이런 기경이라는 말 아시죠? 기경 제가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놓은 밭을 만듦이라 했어요.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시골에 가보면 땅이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묵은 땅이 됩니다. 가만 놔두면. 그래서 그걸 갈아 엎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곡식을 심을 수 있고 또 작물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묵은 땅이 된다. 묵은 땅이 된다는 것은 그냥 몹쓸 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도 가만 놔두면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죠. 나좀 내버려둬. 근데 이 가만 내버려 두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묵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갈아 엎어야 돼, 기경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45장 6절 말씀에 자, 이 기경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밭갈이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했어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온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바로 이제는 5년 아직 밭갈이도 못할 처지가 되다니 2년 동안 기르니까 아직 5년은 밭도 갈지 못할 정도로 비가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밭도 못갈 것입니다라는 밭갈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경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자, 기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보니까 여기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구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기도로 내 삶을 기경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묵은 땅을 기경하기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되는 거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또한 간증의 기회도 생기고 비전을 붙들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묵은 땅을 갈아엎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지지 않냐고 굳어진다. 굳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경하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에도 나오죠. 에스겔 33장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또 기경이라는 단어가 에레미야 4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자, 3절 에레미야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냥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띄워주세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했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겉 할례를 말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속하라, 내게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살을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기경하지 아니하면 그냥 기경하면 열매를 맺지만 기경하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 삶을 기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흥 성회를 통하여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의 삶,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뭔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고 백그라운드 백이 있네 없네, 또 가진 것이 있네 없네 이런 탓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 바뀐다고 해서 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바뀌려면 바로 기경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낮과 밤이 이렇게 공존하며 있습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 낮일 때도 있고 밤일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낮과 밤이, 그래서 항상 낮으로 있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그 백야가 있는 그 밤이 없는 땅이 있어요. 북극 쪽에 가보면 이제 그 지구의 그 기울어진 위치상 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밤이 없어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쉬고 또 일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밤은 없어도 반드시 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낮일 때도 있고 밤일 때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고난의 밤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낮일 수도 있고 또 밤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사람을 키워나가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또 기경을 하기도 하고요, 이 고난 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주제처럼 찬란한 비전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간증이 만들어지는 기회이기도 하고, 고난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난 당한 때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고난 당한 때는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창세기 12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닥다리 환상, 곧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고요, 또 구국 공신이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엄청난 타이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모든 타이틀을 뒤집어 엎는 게 있는데 그게 나병, 문둥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뭐 유명한 인사를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만약 그가 나병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를 찾으러 왔을까요? 엘리사에게 나 좀 고쳐달라고 찾으러 왔을까요? 나병이 아니었다면 절대 아마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그 찬란한 이력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그 한 가지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엘리사를 찾아왔고,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나아만 장군, 이방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네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하갈, 비록 몸종이었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때 그 하갈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눈물 흘리는 고통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부엘 라에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세요.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원어로 말하면 부엘 라에로이. 그래서 그 지명, 그곳 이름이 부엘 라에로이가 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몸종, 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의 밤은 이와 같이 비전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인데 내 인생이 항상 낮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밤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밤,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아픔을 살피시고 오히려 나를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 라이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부엘 라이로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내 인생이 지금 낮이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고요. 밤이다 그러면 이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눈물을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낮일 때도 있고 밤일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 육체의 생체의 리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올라갈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거리입니다. 모든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말 한마디가 시험거리고 또한 상황 하나하나가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어제 아침은 고난의 밤은 간증을 만들 기회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의 제목은 고난의 밤은 바로 찬란한 비전을 붙들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내게 그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붙들 수도 있고 안 붙들면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고난의 밤이 내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고난의 밤이 찬란의 비전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양이 우리가 만약 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이 찬란한 비전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달라고 그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약점, 이 한계를 뛰어넘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아뢰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꿈과 목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예, 주일날도 말씀드렸거든요. 작은 집 하나 지으려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 엄청난 우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설계도 없이 꿈과 목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그냥 허망하게 끝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비전은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고 또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야베스는 이렇게 성경 전체로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야베스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밤에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왕에 내가 살아갈 바에 이 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데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의 밤에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그런 기도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그 물이 동산을 적셔서 그 동산을 지나 사방으로 흘렀다세요. 먼저 내 동산을 적셔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삶을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적실 때에 나를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넘치고 적셔도 흘러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통로인 천하 만민이 이렇게 복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야베스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고 환경, 백그라운드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복이 흘러가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이 비전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비록 환경이 그렇고 태어난 그런 것이 고통스럽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알면 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야베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가문의 멧돼손 그게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까 그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야베스는 이름 그대로 사실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하고 또 다른 상처를 또 주죠. 그러면 이 야베스 마음에는 또 쓴뿌리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환경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쓴뿌리가 됩니다. 이 쓴뿌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야베스 기도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환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근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가난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쓴뿌리를 품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쓴뿌리를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었지만 자기가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그에게 비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 야베스를 위대하게 만든 것, 형제보다 귀중하게 만든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전은 오직 기도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도함은 고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야베스의 이대함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혹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은 기도에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와 우리의 다른 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자, 이 기도가 우리 삶을 기경하고 이 기도가 우리를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이 기도가 비전을 붙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아픔과 고통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로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내 삶을 기경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떠놓고 기도해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으신 분이 아무 살아있는 그냥 목석이면 뭐 그냥 황금으로 되어있어도 부처고 뭐고 하여튼 황금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백일 천일을 엎드려 기도해도 108번을 뭐 기도하고 3000배를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소중한 줄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아뢰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흔히 DDD라고 그래요. 띄어주세요. 333이라고 그러죠. 333.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신다. 크고 은밀한 일, 비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연세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비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20, 2장 17절 말씀, 이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갖다 썼는데요.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 또 자녀들 할 것 없이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리라. 그런데 언제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영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된다며. 꿈을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거야. 내 가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 3대 동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세 들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무슨 이 나이의 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을 붙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면 그 나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의 밤은 찬란한 비전을 붙들 기회다. 아까 말했던 게 기회는 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붙잡으면 내게 내 것이 되지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그것이 비전이 되고 내게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야베스처럼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넘어서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고 이번 특별 새벽 부흥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